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느 미국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통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젊은 공군 장교 시절에 어느 부대장에게 신고를 하러 갔더니 그 부대장이 물은 질문이요. 귀가는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 질문을 받은 이후로 이분의 그 평생의 좌우명이요. 최선을 다했는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답을 모르는 것이 무엇이 최선이냐는 겁니다. 벌써 한 3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최선인지.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그 간단한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는가 하니까 그 시절에 뭐 그럴 만한 사연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반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전 걷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차에서 내리면 무조건 뛰었습니다. 차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차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차 안에서도 무슨 짓을 해도 했습니다. 내리면 뛰고요. 잠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언제 잠자고 언제 쉬고 합니까? 그런 시절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요. 아,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언젠가부터 다른 말로 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최선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면서도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그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선인지를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최선을 다한다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쉴 수 있나요? 이것하고 비슷한 말이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말이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안 죽고 살아 계십니까? 충성 안 하시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이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겠다 싶기는 한데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싶어서 몇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은혜가 된다라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설교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는 것. 본인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뭐 하다가 왔냐고 물으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던 많은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은혜가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요?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고하시다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다가요, 댁에 돌아가셔서 편안히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면요, 죄송한가요? 뭐하다 왔냐 그러면, 야, 누워 자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머나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로마의 가장 충성한 도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오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소아시아의 그 황제의 신전을 한 군데 건축해도 좋다고 허락이 난 겁니다. 11개의 도시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게 대단한 일인가 싶을는지 모르지만요. 경상북도 각 군에서 도청을 당겨 올려고 그렇게 난리친 거하고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황제의 신전을 당겨 온다는 것은요, 이건 모든 다른 지역보다 더 우뚝 설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일이고 실제로 아마 엄청난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 한 군데에 황제의 신전 건축이 서머나에 돌아갔습니다. 서머나가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요하고 황제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것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요, 오히려 그만큼 불리한 현상입니다. 황제에게 충성한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황제 대신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요, 핍박은 다른 지역보다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유한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성도들은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면서 투옥과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8절 보십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묘하죠. 처음이며 마지막. 여러분, 세상을 있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을 돌볼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처음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란 뜻입니다. 그분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죽었다는 건 얼마 전에 이 앞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었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표현을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란 것은 표현을 바꾸면 최고의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주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아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주기 싫었지만 자기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돼버리니 어떡합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늙어서 죽는데야 어떡합니까? 놓아야지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권력을 누구에게 넘겨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황제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놓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황제 숭배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이걸 거부함으로써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투옥당할 위험과 사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서버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진정한 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모든 위로의 원천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이 위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안정된 직장이라든가 노후보장이 잘 돼 있다든가 또 공부 잘하는 자식이요, 참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참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죠. 자칫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줘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요, 설령 우리가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 외에 없는 겁니다. 궁핍과 환란과 투옥과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어야 하고 진정으로 위로받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깊이 흐르는 물은 잘 흐려지지 않습니다. 가끔 강물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둥둥 떠내려 갈 수는 있지만 좀 지나면요, 여전히 물은 맑아집니다. 아래쪽에 깊이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깊은 강물과 같습니다. 때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쳐 오긴 하지만 그것이요, 이내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강물 위에 던져진 몇몇 오물들이 그 강을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한번 갔더니 누가 저한테 귀뜸을 이렇게 해줘요. 저 옆에 있는 저 선생님이 포항에서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 출신인데 모교 자랑이 대단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눌러넣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분이 학교 자랑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모교 자랑을요. 근데 묘한 거는 그분이 그 학교에 다닐 때 그 학교는 소위 깡패 학교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런저런 변경사항이 생겨가지고 그 학교가 명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그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73년도에 제가 동대상고를 졸업했거든요.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자기 목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73년도에 제가 동지상고를 졸업을 할 때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그 모교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요, 그 시대에 여기 현장에서 살았던 나는 아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과거에, 앞으로, 훗날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이분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학교를 떠날 때까지 그분이 자기 목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과거의 치부를 다 아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세요. 누가 부요한 자인지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사단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 그런 의미를 이 말 속에 담은 채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이 9절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마음대로 취직할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돈벌이 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핍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환란에 처해 있고 궁핍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던 그 소머나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너희가 실상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는 소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왜 부유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기 그지없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진짜 부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화려하게 산다 해도요, 이 땅에서만 위력이 있는 거죠. 또 그게 날아가려면 순식간에 날아가버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요함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진짜 부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게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부요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 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집 문간에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면서 개보다 못한 처지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였냔 말이죠. 살아있을 동안에 나사로는 정말 거지, 개보다 못한 처지였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그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길게 보았을 때 누가 부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 것인지 부자처럼 살 건지요. 그렇다고 다 거지가 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소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가난하다는 것이 다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가난하냐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난해진 것, 이건 부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게으르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낭비가 심해서 가난해진 것은 이건 절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이 소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던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9절의 고단부터 또 보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유대인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으니 사탄의 하수인이었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가 실제로 부요한 자요. 너희가 진정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비난을 퍼붓고 핍박을 해도 그냥 무시하란 뜻입니다. 누구 말에만 귀 기울이면 됩니까? 진정한 재판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 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다 무시하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만 귀 기울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여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보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은 좀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말은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그 고난이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 시대를 좀 지나서 훗날에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갑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이신지요? 뭘로 유명합니까? 그 순교의 일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요. 80평생 예수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수를 배반하겠느냐. 그래서 기꺼이 죽어갔던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런 시련이 서머나 교회인들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요. 이런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없애주시지는 않고요.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니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은요. 그런 면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수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도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나 시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시련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는요 절대 쭈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사라지고요. 교회가 많은 특혜를 누리게 될 때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듯한데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는 이런저런 박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까지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데도 꾸준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정말 존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난은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니 참고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조상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요. 이런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위대한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목적해야 할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나라의 삶이 그게 우리 진짜 목적지입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거기에 갈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한평생 여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훈련소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훈련소는 이유 없이도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내 몸 안에 무슨 물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잃어버렸다고요? 저는 이 집합회가 혼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진땀 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군에 가놨더니 그 조교가 저녁에 심심하면 자고 앉아가지고 쑥득쑥득 얘기를 좀 잘했습니다. 웃으면서 한 얘기 뭔지 압니까? 그거 누가 가간지 알겠냐? 알택이 있습니까? 띵긋이 웃으면서 내가 가갔지? 이럽니다. 자기가 감춰 놔놓고요.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쳐가 얼마나 애를 먹인지 모릅니다. 웃고 넘어가야지 어떡합니까? 그게 일종의 훈련인걸요. 또 어느 날은요. 화장실에 어느 놈이 더럽혀놨냐고요. 이 자식들 궁디가 삐뚤어졌냐 어쩌냐고 야단 북색을 통을 쳐가지고 전부 화장실에 가서 꼬라박아 시켜놓고요. 애를 얼마나 먹인지 몰라요. 어느 놈의 자식이 이랬냐고 서로 눈을 울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또 앉아 그럽니다. 그 삐딱하게 똥산 놈 누군지 아냐? 자기가 그랬대요. 그게 훈련소입니다.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해는 가는 게 그게 훈련소입니다. 일부러 애매기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삶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소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복음을 위해서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절과 뒷부분 보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면류 떼뿌리고 관을 주리라 하니까 내용이 좀 희미해진 것 같아서 예전 번역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뭡니까? 환란, 궁핍, 투옥, 심하면요?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뭐하란 말입니까? 열심히 교회 일하란 뜻입니까? 충성이란 말이 믿는다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궁핍이거나 투옥이거나 죽음이거나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일 열심히 하라는 말일 것 같습니까? 지금 급한 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강조점은 죽도록에 있습니다. 험하게 말하면요, 죽을 각오를 하란 뜻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충성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표현을 바꾸면요, 죽는 안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말란 뜻입니다. 닥쳐오는 핍박을 얘기하시면서 죽을 각오를 하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각오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때에 그냥 늘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표현을 바꾸면요, 믿기 때문에 죽을 염려가 우리에겐 없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으니 이걸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하고 죽도록 열심히 일하자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일하다가 죽으란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예전부터 늘 생각했던 말이 뭐냐면, 그냥 열심히 하다가 빨리 죽는 것보다는요, 오래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한 것 아닐까요? 전 분명히 그분들이 죽도록 충성한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더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었을 텐데, 살아계셨더라면요. 그게 참 아쉬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신학교 오신 분이 저 한 해 위에 선배로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시골에 가셔서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딱 1년 만에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동기는 아니고 저 위에니까 뭐 직접 그렇게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 한두 번 작은 교제는 좀 나누긴 했었는데, 느닷없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이 그렇게 많아서 신학 공부 다 마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왜 돌아가셨냐고 물어봤더니 과로랍니다. 혼자 교회 맡아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뛰었을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참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늦바람 가는 말 있죠? 늦게서나 시작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딱 그 경우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참 좋아했던 좋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한 교제를 좀 나누었었고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인데, 어느 해부턴가 그분 소식이 전혀 들리질 않아요. 이상하다. 그분이 조용할 리가 없을 텐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였어야 그분 어떻게 되셨냐고 누구 물어봤더니 하신, 그 제가 들은 얘기가요. 우리 뭐 주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로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정말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실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 말하고 제가 관련지어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100%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의 힘을 100% 썼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끊어집니다. 근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근육의 힘을 100% 다 쓴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요. 가진 힘을 다 써서 죽어버려야 그게 최선을 다한 거고 그것이 죽도록 충성한 거 아닐까요? 미안하게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요. 본의 아니게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긴 후배들에게 남긴 말씀요. 책 사지 말고 밥 사 먹으라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일찍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참 그렇게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좀 지혜롭게 해서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한국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쳤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뭐 제가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회가 된다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그렇게 충성하다가 일찍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사람은 충성해야죠. 당연히 충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는 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충성하신다면 전 조금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히 수요일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참 이게 제가 따라다니면서 좀 말릴 정도로 충성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조금 쉬어가면서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그렇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막 어쨌든지 그냥 막 시간만 좀 때우고 어쨌든지 얼굴만 좀 내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에게는요. 한번 죽도록 충성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본문 말씀의 뜻이 그거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뭡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표시로 주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분들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승리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죽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두려운 죽음은 그 이후에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면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은요,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셔요. 예수님께 충성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가능했던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란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한다면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예배가 너무 많습니까? 일주일에 교회 와야 될 시간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 예배가 너무 깁니까? 깨끗해야 우리 불평이 그런 거라는 것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지금도 모여가지고 찬송 소리 내면 위험하니까 숨소리 죽여가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호강스럽게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보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거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를 피곤케 합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요. 들을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죠. 잘 안 내려옵니다. 정치판 받아보니까 더 답답죠? 도대체 미국 소가 우째길래 이 한국이 이 난리를 치르고 있습니까? 미국 소가 다 지길 놈들이다, 그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머리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방황기를 끝낼 즈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이것 이상의 큰 행복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 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이거하고 비교할 복이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 맺겠습니다. 무엇이 충성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가장 큰 충성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큰 충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도 걸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에게 뒤따라오는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뼈가 부러지는 줄 모르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